오늘 우리는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예배 자리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살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심히 두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0편 초반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연에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결코 그 사람의 삶과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지 아니하고 주일날 한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단순히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삶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주일에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의 가장 첫 부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를 열납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자기의 첫 소산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신 것은 분명히 그들의 삶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비록 자기 재물에 소산의 첫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집중해서 예배하고 풍성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일관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안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을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누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듯이 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 회복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된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 50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거짓된 예배를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도 다분히 수사적인 이 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고 항상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은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악인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버릇처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말하기는 하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입에 언약을 두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평소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율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위선적으로 보일까요? 입으로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으로 가증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삶의 실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자신들의 행실이 어떠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실상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싫어하고 혐오하는 감정과 함께 무언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을 그들이 미워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말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그 교훈의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요청하는 것을 대면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절하고 미워한 교훈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훈은 말씀으로 받는 훈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지고 그것이 교훈하는 바를 자신의 마음과 삶에 훈련하기를 거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나 그 의미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항상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말씀의 교훈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자로 남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올바로 적용하고 훈련하지 아는 결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 그들의 삶에 나타난 악한 모습의 첫 번째는 그들이 도둑을 본 적 그들과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을 본 적 연합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실제로 도적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도덕질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계명을 해설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설한다면 그들은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웃의 담을 넘어가서 훔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남의 것을 탐내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눈이 두려워서 실제로 담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남의 것을 취하고 훔치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삶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그래서 물질로 부모를 섬겨야 하지만 그들은 돈과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그들이 한 핑계가 무엇입니까? 아,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고르반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부모를, 그 재물로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위선적인 그런 행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 거절하는데 신앙적인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탐욕이 가득한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어떤 때보다도 더 물질을 우리의 삶에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많은 가르침이 그저 복받는 것, 물질적으로 축복한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해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너무 사랑하여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 도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에게 결코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도적의 탐욕에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우리가 물질을 나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탐욕의 또 다른 이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의 함정인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애쓰진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또 반대로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과도하게 사랑할 때에 인색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근검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은 인색하고 그 인색함은 어디서 오는가 살펴보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껴 쓰고 절약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한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린고비처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질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바로 사용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너그럽게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꾸어주고 베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에 돈이 빕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질을 너무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도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항상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삶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가늠하는 자들과 동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실제 삶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고 주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이런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가늠하는 자들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늠하는 자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음란한 마음과 음담패설과 그것을 즐기는 은밀한 삶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행위로 가늠하는 것만이 가늠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음욕을 품고 있는 것도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예,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육신적인 음란과 가늠하는 마음에 익숙한 자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더 이런 것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세상에 음란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이 음란한 문화에서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맥체인 성경 일기표를 따라서 창세기 39장을 읽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한 모범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집을 잘 다스릴 때에 그에게 나타난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안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여자와 한시도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나와 함께 자자고 그렇게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에게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우리는 순결한 영혼을 주님께 드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위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음란한 삶의 한 모습은 그들이 아내와 살다가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즉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악한 모습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위선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은 그들의 입이었습니다. 그들의 혀,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습관을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한 말이었습니다. 혀로 괴사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은 거짓을 짜집기 한다는 의미로 마치 거짓말로 거물망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가두고 모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거물을 짜서 한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반문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작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혀가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악한 말을 하는 데서 자유롭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과 존중의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혀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요. 남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해서 허물이 많고 위선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말,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언어, 습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매우 무서운 위협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신들 같은 줄 알고 그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악한 행실에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면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음란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악한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고 계신 것, 잠잠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항상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진노를 쌓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때가 올 것인데 우리의 눈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때가 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인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운 때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예배자,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